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시리아 정부군이 지난 4월과 유사한 화학무기 공격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리아는 미국의 이런 성명을 일축하면서 시리아는 화학무기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어젯밤 성명에서 시리아의 알아사드 대통령 정부군이 또다시 화학무기 공격을 자행하면 그와 그의 군대가 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시리아의 알리 하이다르 국민화해부 장관은 오늘 AP통신에 백악관의 성명은 유엔에서 시리아를 상대로 수행될 외교전쟁의 전조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실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도 오늘 시리아 지도부에 대한 위협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화학무기 공격의 위협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이란, 북한, 시리아와 함께 세계 최악의 인신매매와 강제 노동 국가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오늘 발표하는 연례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중국을 3등급으로 분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등급은 최하위 단계로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나라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을 2등급 국가로 분류했었습니다. 중국은 미 국무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로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이 자신의 국내법으로 다른 나라의 인신매매 범죄에 대해 제멋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결연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의회 예산국은 현행 건강보험법, 이른바 오바마 케어를 대체하는 상원 수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10년 동안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국인이 2,200만 명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 의회 내 초당파 기구인 의회 예산국의 이 같은 추정은 이 기구가 지난달 통과된 하원 법안을 근거로 추산했던 2,300만 명보다 100만 명 더 적은 겁니다. 의회 예산국은 또 상원 수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10년간 연방 재정 적자가 3,21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원 법안과 상원 수정안 모두 첫 2년은 평균 건강보험료가 증가하지만 2020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하는 반면 본인 부담금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양국 간 안보와 무역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두 나라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과 동반자 국가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방위 장비와 기술의 진전에 대한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인도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좋다고 말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매우 성공적이었고 많은 결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오늘 미국의 대표 인터넷 기업 구글에 27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유럽연합은 구글이 자체 온라인 쇼핑 서비스에서 지난 2008년부터 자사가 취급하는 상품에 대한 검색 결과를 상위에 올리는 반면 경쟁사의 검색 결과는 아래로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장 상위에 올라온 경쟁사의 검색 결과가 보통 검색 결과의 네 번째 페이지에 올라 소비자들이 거의 볼 수 없었다고 유럽연합은 밝혔습니다. 마그레레테 베스타거 유럽연합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구글이 많은 혁신 제품들을 창조했지만 이 부문에서는 인터넷 검색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은 어제 콜롬비아 정부와 최대 반군인 콜롬비아 무장혁명군 사이의 전쟁이 공식 종료됐다고 선언했습니다. 유엔은 반군의 무장해제가 완료된 후 이같이 밝혔습니다.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과 로드리고 론도뇨 반군 지도자는 오늘 공식적으로 전쟁 종식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VOA 세계뉴스 이현철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해리포터라는 이름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청취자 여러분께는 조금 낯설게 들리실지 모를 이 이름은 지난 20년간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책과 영화의 제목이자 그 주인공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영국의 무명 작가였던 J.K. 롤링이 머릿속에 그렸던 이야기를 책으로 처음 풀어낸 이 해리포터 이야기집은 20년 전인 1997년 6월 26일 첫 발간돼서 지금까지도 여전히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9개 언어로 무려 4억 5천만 부 이상 팔렸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영화로도 만들어져 큰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꼬마 마법사의 이야기를 다룬 이 책과 영화는 이 어린이뿐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에게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덕분에 작가 롤링은 현재 8억 달러가 넘는 거부가 됐고요.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들도 세계적인 배우가 됐습니다. 작가인 롤링은 이 해리포터 출간 20주년을 맞아서 20년 전 오늘 나 혼자였던 세상이 다른 사람에게도 열렸다고 말하면서 감사함을 표했는데요. 전 세계 꼬마 마법사 현상을 유행시키면서 이 독자와 함께 성장한 해리포터의 마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많은 언론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원을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3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6월 28일 수요일 북한은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1에서 31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1도에서 30도, 신의주 19에서 29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0에서 29도, 함흥 18에서 28도, 끝으로 청진은 15도에서 23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콜 스윈달의 노래입니다. Middle of a Memory, 기억의 중간에서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Baby, it just took one look at you for me to change my one drink order to two. Like we already knew each other, like we've been talking all night. About a minute into our first dance, we got blindsided by your friends, all in a hurry like you had to go. Didn't they know you can't leave someone? Girl, you can't leave someone. In the middle of a dance floor, you have to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미국 정부가 오늘 중국을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과 함께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소식에 즉각 반발했는데요. 자세한 사정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주 미국 남부의 위안부 소녀상이 새로 생깁니다. 현지 일본 총영사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고요. 일본의 대형 자동차 부품업체인 나카타가 파산한 소식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한다는 이야기부터 살펴보죠.
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연례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직접 발표합니다. 이 국무부가 매년 공개하는 이 보고서는 강제노동과 성매매 등과 관련한 세계 각국의 인신매매 현황을 점검해서 정리한 건데요. 미국 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올해 보고서에서 가장 아래 등급으로 분류될 것이라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예, 가장 아래 등급에 들어간다는 것은 중국의 인신매매 실태가 가장 안 좋은 나라 가운데 하나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서 매년 발표하는 건데요. 미국을 포함한 세계 187개 나라를 3개 등급으로 나눕니다. 1등급은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나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등급은 감시 대상입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에 있는 3등급은 가장 나쁜 상황에 처한 국가들을 가리킵니다. 북한의 경우 지난 2003년 이래 14년 연속 가장 아래인 3등급 급이었고요. 반면에 한국은 같은 기간 계속 1등급이었는데요. 지난해 2등급의 감시 대상이었던 중국이 올해에는 북한과 같은 3등급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자, 미국 정부가 이 중국의 인신매매 실태가 지난해보다 악화됐다고 보는 근거는 뭔가요?
잠시 후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올해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인데요. 지난해의 경우 중국을 2등급 감시 대상 국가로 지정하면서 강제 노동과 성매매의 공급원이자 목적지이기도 하며 동시에 다른 나라와 연결하는 경유지가 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인신매매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충분한 단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국무부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네. 3등급이 되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예, 인신매매 3등급 국가로 지정될 경우 해당 국가 국민들과 소속 기관들은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이 교육과 문화교류 프로그램 등의 참여가 금지될 수 있고요. 또 국제통화기금 IMF와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가 제공하는 비인도적 구호와 지원금 제공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보고서에서 3등급 국가는 북한 외에도 현지 정부 당국이 자국민 보호 조치를 적절하게 진행하지 않고 있는 중동의 시리아와 이란, 또 아프리카의 수단, 짐바브웨, 그리고 중미 섬나라 아이티 등이었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인도적인 목적을 제외하고 미국과의 교류와 국제기구의 지원 등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네. 자, 이렇게 올해 인신매매 3등급에 포함될 중국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중국을 인신매매 3등급으로 분류하는 미 국무부의 계획이 알려지자 중국 정부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자신들의 국내법에 근거해서 다른 나라의 인신매매 범죄에 대해 제멋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결연하게 반대한다면서 거친 표현으로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정부가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에 중국은 인신매매 퇴치와 예방에 성과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루 대변인은 인신매매는 세계 각국이 마주한 문제로 중국은 상호 존중의 전제 아래 각국과 함께 인신매매 퇴치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위안부 소녀상이 새롭게 생긴다는 소식이네요.
네, 미국 동남부 최대 도시 애틀란타 인근의 브룩헤이븐 시립공원에서 오는 금요일 30일에 위안부 소녀상 제막식이 열립니다. 이 로스앤젤레스 인근의 글렌데일과 미시간주 사우스필드에 이어서 세 번째로 이 미국의 위안부 소녀상이 세워지는 건데요. 현지의 일본 공관 대표자가 이 같은 일정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의 세 번째로 세워지는 이 위안부 소녀상이 뭔지 먼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강점기 시절에 일본군을 성적으로 상대하기 위해서 동원된 위안부들을 기리기 위한 시설물이 바로 이 소녀상입니다. 이 피해자들이 끌려갔을 당시 모습을 재현한 어린 소녀가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의 동상이라서 이 소녀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시민사회단체 주도로 이 서울과 부산 주재 일본 외교공관 인근에 설치된 것을 비롯해서 한국 밖에도 미국과 캐나다, 호주, 중국 그리고 독일 등지에 건립되어 있습니다. 이 종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인하고 있는 일본 당국은 이 소송과 함께 또 해당 국가 정부 교섭 등을 통해서 소녀상 이 철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 애틀랜타 주재 일본 공관 대표가 새로운 소녀상 건립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고요.
예, 시노즈카 다카시 애틀란타 주재 일본 총영사는 이번 주 애틀란타 현지 지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 소녀상 건립과 관련해서 단순한 조형물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일본에 대한 혐오와 분노를 표시하는 상징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일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소녀상을 세운다는 논리인데 그렇게 네. 보고 있는 근거는 뭔가요?
네, 위안부들이 강제로 동원됐다는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한 건데요. 시노즈카 총영사는 아시아 문화에서는 가족들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기 위해서 여성들이 성매매에 나서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윤락녀석으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5년 일본 측이 10억엔 미국 돈으로 906만 달러 정도를 출연해서 재단을 설립하기로 한 위안부 합의 에도 불구하고 한국인과 해외의 한인 사회는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일본 측에 계속해서 사과를 요구하면서 이 소녀상을 세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위안부 문제에 대한 2015년 한일 합의 지금 두 나라 사이에 큰 쟁점이죠.
그렇습니다. 이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는 오늘 서울 시내에서 한국 새 정부와의 향후 관계 전망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서 이 위안부 합의가 국제사회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다면서 이 한일 두 나라가 착실히 이행하는 것이 상호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문재인 새 정부는 입장이 조금 다른데요.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체결된 이 합의가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적절한 피해 배상 조치 없이 졸속적으로 처리됐다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협상 내용과 과정의 전면적인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의 강경화 신임 외교장관은 지난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의 첫 통화에서 한국 국민 대다수가 위안부 합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재협상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미국 정부는 2015년 한일 합의 당시 이 합의가 착실히 이행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었는데요. 미국 정계에서 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실태를 알리는 데 노력해온 마이크 혼다 전 연방 하원 의원은 어제 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적이고 분명하게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 혼다 전 의원은 일본계 미국 정치인이죠.
맞습니다. 이 혼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또 미국과 한국 사이의 동맹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어제 워싱턴 DC 한국 대사관저에서 수교 훈장 광화장을 한국 정부로부터 수상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혼다 전 의원은 이 위안부 문제의 실태를 처음 알게 됐을 때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혼다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미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 채택을 주도한 데 이어서 이후 미국 정치권의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에어백 제조사인 다카타사가 결국 파산 신청을 했군요.
네, 이 사상 최대 규모의 에어백 대량 무상 회수 사태로 고전하던 일본의 다카타사가 결국 월요일 일본과 미국 등지에서 동시에 파산 신청을 냈습니다. 이 다카타사는 시장 점유율이 20%로 이 세계 2위에 이르는 대기업인데요. 이 다카타 시계이사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폐를 끼쳤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린다면서 이 파산 신청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문제가 있는 에어백 관련 부분을 제외하고 이 나머지 사업 부분은 이 중국 닝보에 본사를 둔 경쟁업체 키세이프 시스템즈가 약 15억 달러에 인수할 예정입니다.
예, 이 다카타사의 에어백 결함 문제로 인명피해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다카타사는 지난 2000년께부터 에어백이 펴질 때 부품의 일부가 파손되면서 이 금속 파편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에어백 을 판매해 왔는데요. 이로 인해서 미국인 11명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16명이 숨지고 180여 명의 부상자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 다카타사가 사실을 은폐한 것도 논란거리가 됐었죠.
그렇습니다. 이 에어백 결함 문제가 본격화됐던 건 지난 2008년이었는데요. 이 제품 결함도 문제지만 이 사실을 은폐한 것이 더 큰 화를 불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미국 신문 뉴욕타임즈는 이 다카타사가 2004년에 실험을 통해서 이미 이 에어백의 결함을 발견하고 또 묵살한 것으로 이 전 연구실 직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는데요. 이 10년 이상 결함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네, 이렇게 이 다카타사뿐만 아니라 최근에 일본 주요 기업들이 좀 휘청거리는 모습이죠.
네, 올해 초에 일본의 대표적인 전자기업인 도시바가 이 자회사인 웨스팅하우스에 파산을 신청했고요. 또 일본 제조업체의 자존심이라고 할 만한 샤프사도 지난해 타이완의 폭스콘에 매각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때 세계 자동차 판매량 1위를 기록하기로 했던 도요타사도 지난 2010년에 안전에 결함에 있는 문제를 은폐하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다가 이 전 세계적으로 천만 대가 넘는 이 대량 회수 사태를 겪으면서 한동안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미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을 다음 회기에 다루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부분적으로 행정명령 시행을 허용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추진하고 있는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이 시행된다면 앞으로 10년 동안 2,200만 명이 추가로 보험을 잃게 될 것이라고 미 의회 예산국이 밝힌 내용도 살펴보고요.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내통 의혹과 관련해 사과를 요구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이 이제 곧 긴 여름 휴회에 들어가는데요. 자, 이를 앞두고 시선을 끄는 결정을 발표했군요.
네, 연방 대법원이 논란이 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 명령의 위헌 여부를 다음 회기가 시작되는 10월에 다루기로 했습니다. 또 그때까지 행정 명령의 상당 부분이 효력을 발휘한다고 판결했는데요. 행정 명령의 시행을 정지시킨 하급 법원의 결정을 뒤집어 달라는 행정부의 요청을 대법원이 6대 3으로 일부 받아들인 겁니다.
네, 이 행정부가 하급 법원의 판결에 반발해서 상고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관련 행정명령을 두 차례 발표했는데요. 먼저 지난 1월 말에 이란과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이렇게 7개 나라 국민의 미국 입국과 이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90일 동안 중단하고 또 시리아 난민의 수용을 무기한 중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나라 국민 대부분이 이슬람교도였기 때문에 이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이자 미국 헌법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일었고요. 결국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법원에서 시행정지 명령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에 이라크를 뺀 6개 나라로 적용 대상국을 줄였고요. 또 난민 수용을 120일 동안 중단한다는 조항은 유지하는 대신에 이 시리아 난민을 특정한 조항을 뺐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 수정된 행정명령에서도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하와이주와 메릴랜드주 등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수정된 행정명령 소송에서도 하급 법원에서는 행정부가 패했습니다. 버지니아 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에 모든 이슬람교도의 입국을 금지하겠다고 한 발언 등을 문제 삼아서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이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또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구 항소법원도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면서 하급 법원의 결정을 인정하고 시행 정지 명령을 유지했었습니다. 그러자 행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이 행정 명령의 시행을 정지시킨 하급 법원의 결정을 뒤집어달라고 요청했죠.
네. 자, 그리고 결국 대법원이 행정 명령을 허용한 건데 그런데 이 완전한 이행을 허락한 것은 아니라고요.
네. 하지만 이 상당 부분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6개 나라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을 90일 동안 중단하고 또 120일간의 난민 수용 금지 조항 등이 발효된다고 결정을 했는데요. 다만 미국에 있는 개인이나 단체와 진실한 관계에 있다고 신뢰할 만한 주장을 하는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의 소명이 부족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이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진실한 관계라고 규명할 수 있는 조건은 뭔가요?
네. 개인의 경우 가족이나 친척이 있어야 하고요. 또 학생의 경우 미국 대학의 입학 허가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경우에는 미국 직장에 채용된 경우가 해당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대법원이 허용 결정을 내리면 72시간 만에 이 행정명령이 발효될 것이라고 말해왔기 때문에 이 수정된 행정명령은 곧 시행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행정명령에 대한 핵심 논의, 그러니까 이 위헌 여부는 오는 10월에 시작되는 가을 회기에 다룰 예정입니다.
네. 자, 이번 그 대법원 결정이 나온 데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발표한 백악관 성명에서 미국 안보의 승리라며 대법원 결정을 반겼는데요.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의 만장일치 결정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president was honored by the 9-0 decision that allows him to use an important tool to protect our nation's homeland.
네, 스파이서 대변인의 말 들으셨는데요.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역할은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고 또 이민 관련 행정명령은 바로 이를 위한 것이란 설명입니다. 한편 민관단체와 이민단체 등은 행정명령의 일부 시행을 허용한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면서 무슬림을 차별하는 헌법에 어긋나는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연방 상원이 이 하원 법안과는 별도로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하원 법안과 가장 큰 차이는 이 나이가 아니라 소득에 따라서 연방 정부의 지원금을 제공한다는 건데요. 하원 법안보다는 관대하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그렇습니다. 의회 산하 초당적인 연구기관인 미의회 예산국 CBO가 어제 관련 수치를 발표했는데요. 상원 법안이 통과돼서 시행에 들어갈 경우 앞으로 10년 동안 2,200만 명의 미국인이 추가로 건강보험을 잃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행 오바마케어와 비교할 때 그렇다는 건데요. 대신 연방정부 예산 적자는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10년 동안 3,210억 달러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네. 자, 상원 법안은 지난달 하원이 승인한 법안과는 별도로 나온 건데요. 하원의 법안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네. 건강보험을 잃는 사람의 수가 하원 법안보다 약간 적습니다. 이 하원 법안은 2,300만 명이 추가로 보험을 잃는 것으로 나왔는데 상원 법안은 그보다 100만 명이 적은 겁니다. 대신 연방정부 예산 적자는 이 하원 법안보다 훨씬 더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12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원 법안이 시행에 들어갈 경우 2026년까지 연방정부 적자를 1,190억 달러 줄이게 되는데 상원 법안은 3,210억 달러라고 하니까 거의 뭐 하원 법안의 1.5배에 달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는 빈곤층을 위한 의료보장 제도인 메디케이드 지원금을 크게 삭감하는 데 따른 것이라고 하네요.
네. 자, 현행 오바마 케어를 그대로 유지할 때와 비교해서 10년 동안 2,200만 명이 추가로 건강보험을 잃게 된다고 했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네, 오바마 케어의 의무 가입 조항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의회 예산국은 내년에 당장 1,500만 명이 더 무보험자가 될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그동안 이 오바마 케어의 의무 가입 조항 때문에 할 수 없이 보험에 가입했던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 건강한 사람들이 대거 탈퇴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따라서 2026년까지 미국 내 보험이 없는 사람의 수는 4,900만 명에 이를 전망이라고 CBO가 밝혔는데요. 특히 노인들과 또 저소득층 주민들 가운데서 이제 또 보험 미가입자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들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해서 이 보험을 잃게 된다는 건데요. 현행 오바마 케어를 유지할 경우에는 2026년에 무보험자가 2,800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공화당은 이 오바마 케어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바로 이 보험료 인상을 들고 있는데요. 상원 법안이 시행되게 되면 보험료는 어떻게 됩니까?
네, 처음에는 보험료가 올라가지만 이후 안정되기 시작해서 2026년에는 평균 20%가 내려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료비가 많이 드는 노인들과 저소득층 주민들이 보험시장에서 빠지고 또 의료비 가운데 본인 부담금이 큰 보험 상품이 늘어나기 때문이란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빈곤층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 하원법안과 마찬가지로 상원법안 역시 이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지원금을 줄이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네, 의회 예산국은 앞으로 10년 동안 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수가 현행 오바마 케어에 비해서 1,500만 명 더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그 보험을 잃는 사람의 대부분이 바로 이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이 될 것이란 전망인데요. 이 하원 법안은 당장 메디케이드 확대 지원금을 줄이기 시작해서 2020년에 완전히 이를 끝내게 되는데 하지만 상원 법안은 3년 동안 유예 기간을 둔 뒤에 2021년부터 지원금을 줄여나가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전해드린 바와 같이 CBO 수치가 나왔는데 의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좋지 않습니다. 이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랜드폴 의원과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등 이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5명이 반대하고 있다고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 법안에 반대한다는 공화당 의원이 또 한 사람 나왔습니다. 수잔 콜린스 의원인데요. 이 콜린스 의원과 폴 의원 등은 현재 공개된 법안대로라면 최종 표결은 물론이고 법안 논의를 위한 절차 투표에서까지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들 의원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콜린스 의원 같은 중도 성향의 의원들은 법안의 메디케이드 지원금 삭감 조항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가장 취약한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건데요. 하지만 폴 의원과 같이 좀 더 보수 성향의 의원들은 법안이 현행 오바마 케어와 별로 다를 게 없다면서 예산 적자 삭감이나 주 정부의 권한 확대 면에서 좀 더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이 러시아 내통 의혹이 수그러들기는커녕 더욱더 커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사과를 요청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4개월간에 걸친 조사에서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며 자신이 사과를 받아서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공모나 사법 방해가 있었다는 그런 공모나 사법 방해는 전혀 없었다는 그런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건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여러 개 관련 글을 올렸는데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난해 이 러시아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도 같은 민주당 소속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승리할 것으로 생각해서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 회의적인 그런 반응을 보였었는데요. 입장이 좀 달라진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지난 1월부터 그대로라고 말했는데요. 지난 1월 그 취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민주당 전국위원회 전산망을 해킹했다고 본다고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지난해 선거에 개입했을 것으로 아마도 개입했을 것으로 믿고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또 러시아만은 아니었을 것으로 본다고 이 스파이서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스파이서 대변인이나 당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어떤 조처를 해야 했을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이 러시아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선 훨씬 전에 알고 있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미국 대선 3개월 전인 지난해 8월에 미 중앙정보국 CIA가 이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직접 이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이 사이버 공격을 지시했다는 그런 결론을 CIA가 내렸다는 건데요. 이런 정보를 접한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몇 주 동안 대처 방안을 고려했지만 결국 선거가 끝날 때까지 아무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난주에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선거에 정부가 개입한다는 인상을 주길 원치 않았고 또 클린턴 후보가 승리할 것으로 낙관했기 때문에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오바마 전 대통령은 대선이 끝난 뒤인 지난해 12월에 러시아 외교관 35명을 추방하고 워싱턴 인근 러시아 시설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가 이어집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로저 윌리엄스는 프로비던스에 지금의 로드 아일랜드 주를 세우고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목사였던 토마스 후커가 이끄는 청교도들은 코네티컷 강 부근에 정착을 시작했습니다.
영국 왕은 지금의 뉴 햄프셔주는 존 메이슨에게, 메인주는 페르디난도 고지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네덜란드는 맨하탄과 롱 아일랜드를 인디언들에게 약 $25 정도의 물건을 주고 매입했습니다.
뷰의 이야기 미국사 제2부 미국 초기 13개 식민지들의 성립.
1664년 네덜란드는 뉴 암스테르담을 영국에게 빼앗겼고 영국인들은 뉴 암스테르담을 차지한 뒤 이름을 뉴욕으로 지었습니다. 지금의 뉴욕주와 뉴저지주, 델라웨어주에 걸친 네덜란드의 영토 소유는 막을 내렸고 모든 권한은 영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뉴욕은 영국왕 찰스 2세의 동생 요크공이 관리했습니다.
네덜란드가 전쟁에 패했지만 이곳에 살던 네덜란드 사람들이 개척한 이 땅에서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국은 네덜란드 사람들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리를 잡고 살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다. 주민들로서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관할권을 갖지 못한다는 것만 다를 뿐 예전과 별 차이 없이 살 수 있을 겁니다.
영국왕 찰스 2세는 뉴욕 부근의 땅을 친구인 조지 카테레트와 존 버클리 공에게 나눠줬습니다. 두 사람은 이 지역을 뉴저지라고 이름 붙이고요. 새 식민지를 통치할 계획을 세웠죠. 이들은 정착민들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를 조직했고요. 뉴저지의 남성은 종교에 관계없이 누구나 투표권을 가질 수 있게 했습니다.
뉴저지라는 곳에 가면 종교를 뭘 믿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종교에 상관없이 투표권도 가질 수 있고 의결기구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법률도 만들 수도 있다고 하고요. 사실 저도 처음 들었을 때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영국이 그렇게 하도록 놔둘 리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영국에 꼬박꼬박 세금만 바치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뉴저지 사람들끼리 자체적으로 알아서 살아도 된다고 영국 왕께서 허용을 하셨답니다. 그러니 우리도 뉴저지로 가서 한번 살아보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뉴저지에는 유럽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됐습니다. 영국의 찰스 국왕은요, 총독을 보내서 식민지를 통치하도록 했는데 식민지에서 스스로 만든 의결기구를 통해 자체적으로 법률을 만들도록 허용했고요. 영국이 통제하는 식민지 모두에게 자치를 허용했습니다.
영국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종교인들 중 하나는 퀘이커 신자들이었습니다. 퀘이커교는 17세기 중반 영국에서 시작된 기독교 가운데 하나로 프렌즈 철치, 친구회라고도 부릅니다. 이들은 성직자나 교회가 없어도 마음속에서 직접 신을 깨달을 수 있다고 믿었고 종교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목사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서로를 친구라고 불렀고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다고 믿었습니다.
퀘이커는 교회의 목사님도 없고 서로를 친구라고 부른다죠? 왕도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고 뭐 하나도 더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고 한다니 참 겁도 없고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신을 제외한 모든 것들, 그러니까 왕이나 정부, 깃발 같은 것에 충성을 맹세하는 의식도 거부하고 영국 교회를 돕기 위해 세금을 내는 것도 거부하고요. 어떤 이유로든 사람을 죽이는 건 옳지 않다면서 군대에 가도 싸우질 않는답니다. 그러니 영국에서 그렇게 싫어하는 거겠죠.
퀘이커교는 영국 전역을 비롯해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같은 이웃 유럽 나라들로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영국은 퀘이커 신자들의 태도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퀘이커 신자들이 영국 감옥에서 죽어갔습니다. 퀘이커 신자들은 영국을 떠나고 싶어 했고 결국 신대륙으로도 건너갔습니다. 하지만 식민지 대부분 지역에서도 퀘이커교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꿔 놓은 인물은 지금의 펜실베니아 주를 세운 윌리엄 펜이었습니다. 윌리엄 펜은 1644년 영국의 해군 사령관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퀘이커 교회의 지도자이자 신대륙 개척자입니다. 옥스퍼드 대학 재학 시절에 퀘이커 신자가 된 윌리엄 펜은 앵글리칸 처치를 거부하다 퇴학을 당했습니다. 영국의 찰스 국왕은 윌리엄 펜의 아버지에게서 돈을 빌렸는데요. 아버지가 사망한 뒤 그는 국왕에게 빚 대신 신대륙 땅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681년 영국 왕은 윌리엄 펜에게 펜실베니아 땅을 주었습니다. 왕실 위원회가 지은 이름인 펜실베니아는 펜의 숲이라는 뜻입니다. 윌리엄 펜이 주장했던 정치적, 종교적 원칙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땅이 생긴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 퀘이커의 믿음을 실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곳 펜실베니아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높고 낮음이 없이 평등하고 어떤 종교든 허용됩니다. 누구나 선거를 통해서 정치적인 특정 자리에 선출될 수도 있고요. 지금 다른 대부분의 식민지에선 힘 있는 교회의 신자가 아니면 투표를 할 수가 없고 공직자가 될 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펜실베니아는 다릅니다. 여기서는 뭐든 할 수 있고 어떤 종교든 허용되는 평등한 세상을 열어보겠습니다.
부여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이죠.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head over heels. Head over heels in love. The other day, my friend and I went out for lunch. 제 친구 라티샤와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요. As soon as we went into the restaurant, we heard the song Head Over Heels by Rascal Flatts playing in the background. 이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참 좋은 배경음악이 나오더라고요. Rascal Flatts의 Head Over Heels, 사랑에 푹 빠졌다 라는 노래였는데요. 제가 라티샤와 함께 이 노래에서 나오는 가사 Head Over Heels, Head over heels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head over heels, head over heels in love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Listen carefully.
Have you been head over heels over somebody?
Yes, I have. I have been.
How do you act if you're head over heels over somebody?
You want to talk to them all the time. You can't wait to get home to see them. You just love them so much.
Yeah.
When they don't answer your call, you go crazy.
When's the last time you've been head over heels over somebody? Or are you head over heels over somebody now?
Yes, actually, my fiance. We've been together for 6 years, and I'm still head over heels for him.
제가 라티샤에게 How do you act if you are head over heels over somebody? 넌 사랑에 빠졌을 때 어떻게 행동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라티샤는 사랑하는 사람과 매일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고 You want to talk to them all the time. 빨리 집에 가서도 보고 싶고 You can't wait to go home and see them and you love them so much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는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니? 라고도 물어봤더니 Yes, actually my fiance. 내 약혼자와 사랑에 푹 빠져 있어. I'm still head over heels for him.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오늘의 영어 표현은 head over heels. Head over heels in love이죠. Head over heels in love는 사랑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리다, 사랑에 푹 빠져 있다 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대화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When's the last time you've been head over heels over somebody? Or are you head over heels over somebody now?
Yes, actually my fiance. We've been together for 6 years and I'm still head over heels for him.
자, 본문 다시 한번 들려보셨고요. 이젠 제가 한국말로 예문을 들려드릴게요. 영어로 표현해보세요. 그는 자기 여자친구와 사랑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린다. 그렇죠. He's fallen head over heels in love with his girlfriend. 넌 앨리스에게 푹 빠져 있어. 맞습니다. You are head over heels in love with Alice. 오늘의 영어 표현, head over heels. Head over heels in love. 사랑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리다. 사랑에 푹 빠져 있다. Head over heels in love.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벤 하워드가 부른 Only Love, 오직 사랑이라는 제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Darling, you're with me, always around me. Only love, only love. Darling, I feel you under my body. Only love, only love. Give me shelter, or show me heart. Come on, love, come on, love. Watch me fall apart, watch me fall apart. Always around me. Only love, only love. Darling, I feel you under my body. Only love, only love. Give me shelter, or show me heart. Come on, love, come on, love. Watch me fall apart, watch me fall apart.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44년 6월 27일 오늘 미국 모르몬교를 창시한 조셉 스미스가 39세로 세상을 뜹니다. 스미스는 이날 미국 중서부 일리노이주의 한 마을에서 발발한 종교폭동 와중에 폭도들에 의해 살해당한 것입니다. 1805년 미국 북동부 버몬트주의 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조셉 스미스는 어느 날 기도 중 신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모르몬교에 따르면 스미스는 1823년 천사 모로나이로부터 계시를 받아 모르몬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스미스는 이후 1830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를 설립합니다. 하지만 스미스는 이후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았고 결국 1844년 오늘 폭도들에 의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스미스가 세운 이 모르몬교는 이후 전 세계로 퍼져 현재 165개 나라에 1200만여 명이 이 모르몬교를 믿고 있습니다. 1880년 6월 27일 오늘 전 세계 장애인들의 희망의 등불이 된 헬렌 켈러가 미국 남동부 알라바마주에서 태어났습니다. 헬렌 켈러는 생후 6개월 때부터 말하기 시작했고 생후 12개월 때는 부모와 의사소통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헬렌 켈러는 생후 19달을 지나면서 병을 앓게 됐고 그로 인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말도 못하게 됩니다. 헬렌 켈러는 이후 7살 때 그녀의 평생 스승인 앤 설리번 선생을 만나게 됩니다. 설리번 선생은 헬렌 켈러에게 말할 때 나오는 소리의 진동을 느끼게 함으로써 말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We found that she could feel the vibration of spoken words.
그리고 이 방법은 효과를 내게 됩니다.
I am not dumb now.
설리번 선생의 도움으로 헬렌 켈러는 20살 때인 1900년 하버드 대학에 입학해 장애인으로서는 최초로 학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헬렌 켈러는 이후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여성 참정권 운동과 사형 폐지 운동 등을 펼쳤습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투철한 정신력으로 전 세계 장애인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된 헬렌 켈러. 그녀는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